론
여기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2014년의 마지막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김용민입니다. 서영석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2년 넘었죠 이제.
2012년 11월인가요? 예. 이제 그때 시작을 했으니까 저희가 2012년도 결산했고 2013년도 결산을 했고 이제 2014년을 결산할 차례가 왔습니다. 2014년 뭐 남들은 다 사자성어를 쓰는데요. 뭐 어떤 교수 신문인가요? 거기서는 지록 위마?
네.
예. 사슴보고 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만 무슨 지록 위마냐? 지록 위마는
예. 뭡니까 그럼?
지게 위봉.
밝을 뭐야? 뭘로 본다?
봉황.
아, 봉황으로 본다.
지게 위봉이지.
뭐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예. 그냥 닭과 봉황 얼마나 예. 차이가 큽니까? 봉황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분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예.
그것도 병든 닭입니다.
네. 아, 올해는 정말 결산하기가 싫습니다. 세월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일 때문에 우리 회사 일이죠. 지난 1년 동안을 결산하는 그런 음향들을 이제 모으는 와중이었는데 아 세월호 부분은 그냥 스킵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세월호와 얽히지 않은 일들이 없었어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말이죠.
네.
심지어 최근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실은 세월호 여파라고 봅니다. 궁지에 몰린 권력이 어떻게든 국민의 시선을 돌리게 하려고 그런 와중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고 보거든요. 이 정권은 말이죠. 종북이면은 만병통치약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온전 해킹 위협 그것도 북한의 소행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슬쩍 정부 책임 논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고 있잖아요.
아니 북한이 저기 해킹을 하면 정부 책임이 없나?
아니 천안 한번 보십시오. 네. 그 북한이 했다고 그러니까 만인이 다 용서하는 분위기였어요.
참나. 아니 저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려는 인간들은 뭐 말할 나위도 없이 나쁜 놈들이지만은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인간들 보면 더 한심해요. 아우 진짜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오바이트가 나옵니다. 그런 예. 인간들을 쳐다보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은 정권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출범할 때 이럴 거라고 예상 못했습니까? 다 예상했던 터였죠. 뭐 심지어 조국 교수 같은 분은 이명박이 그리울 것이다 그런 말도 했었고요. 예. 자 그런데 국민들을 더 큰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바로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건이다. 아 권력이 행복해할 즐거워할 그런 결론만 내고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김용판 원세훈 무죄부터 시작해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YTN 해고 기자들 차례로 그래 당연하지 자르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무죄인 게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보수화는 정말 우려할 만한 수준이죠. 물론 사법부도 젊은 판사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법 대법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그 보수화 뭐 이건 보수라고 보기도 없고 수구화가 아주 가중되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명박근혜 정권 7년의 적폐가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인사청문회 등에서 아주 개판인 장관들을 내세워서 그야말로 몰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렇게 큰 관심을 못 걸어요. 장관들은 워낙 개판인 인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대중들이 관심을 안 기울이는 사이에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아주 수구적인 인사로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러한 결과가 뭐 쌍용차 판결이라든지 좀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판결들을 양산하는 그런 저기 현실을 맞닥뜨리게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는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선의만 있으면은 제도가 어떻든 간에
그렇죠.
뭐 잘 굴러갈 것이다.
네.
그리고 저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의 성과가 있는데 아무리 개 같은 놈들이 집권한다선 치더라도
네.
뭐 완전히 되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 망한다.
예. 예. 대북 저기 그런 말하자면 낙관론을 일거에 부신 사람이 바로 이명박이고 이명박을 찜쪄먹는 분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뭐 다음에는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선 치더라도 정권이 저는 바뀌리라고 봅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이런 규칙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KBS 사장이라든지 MBC 사장을 뽑는 게 집권하는 그 진보 계획 세력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별로 손해 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정상적으로 뽑으면은 뽑는 방식을 권력이 입맛에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뭔가 좀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지도층의 합의를
네.
토대로
네.
뽑을 수 있는 그런 규칙들 그런 것들을 만들고 뭐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은 대통령이 그냥 지만 대통령과 다수당 뜻으로 다 구성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좀 근원적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부의 보수화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과거사 손해배상 청구 시효 제한 판결을 내렸죠.
예.
그러니까 과거사와 관련해서 손해를 입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데 당신 시효가 만료됐구만. 못 받아. 이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었고요.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고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합법 판결 내렸습니다.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합법이니 그 강정마을 주민들 닥치세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또 통상임금사건 제조업체 콜택의 해고 노동자들과 철도노조 파업 관련 사건에 이어서 쌍용차 정리 해고 적법 판결 그리고 YTN 기자 해고 셋은 타당하다 뭐 이런 판결까지 모두 사용자와 기업의 편을 드는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를 사명으로 삼겠다던 약속은 왜 했습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결국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이
네.
그야말로 사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판사, 남성, 서울대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런 계층을 대변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뭐 재벌이나 대기업 이런 사람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도 있어야 됩니다.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지금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네.
대법관 14명 모두가 판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뭐 판사 검사 이렇게 다양하게 하고 또 변호사 판사 검사를 거치지 않는 변호사 혹은 판검사 변호사를 거치지 않은 뭐 사법 관련 교수들
꼭 법조인이어야 합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저기
아니 우리 사회에 법조인만 있나요?
전문성이 요구되니까 이제
아니 노동자의 네. 그 입장에서 혹은 뭐 기업인의 입장에서 뭐 많지 않습니까? 농민의 입장에서.
아니 이제 법관들 중에서도 이제 전문 분야가 많이 나뉘니까
예.
법조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쪽 그런 데서 맞춰서 뽑으면 되겠죠. 아마 그 법관 자격이 없는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근데 사실은
비법조인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장 말씀은 이렇습니다.
네.
뭐 아까 그 법조인들도 각자 전문 분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맞는 말씀입니다만은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왜냐 노동법 자체가 이 너무나 그 복잡하고 난해하고 외울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공부하지 않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권익은 뭐
사용자를 위해서도 노동법은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잇따라 큰 재판에서 다지는 이유도 다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보면 말이죠. 네. 그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변호사, 교수, 그리고 인권단체 활동가. 인권단체 활동가가 법조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변호사 자격증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뭐 독일 같은 경우 최고 재판관을 연방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해서 다양한 직업 출신을 배출하고 있고 일본도 최고 재판관 일부를 비법률가 출신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아, 비법률가도 있네.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 민주주의와 기본권 수호라는 그러니까 인권 수호라는 기본적인 사명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남성, 서울대 그리고 판사 여기 편중되어 있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하튼 그 선발할 수 있는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뭐 남성 뭐 저기 경상도 서울대 판사 출신들 뽑으려고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요. 결국은 현재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사회 네. 그리고 그들을 대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뽑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선발 절차를 바꿔야 됩니다.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그런 거죠. 모든 우리 사회에서 다 그렇습니다. 선발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KBS 사장도 지금은 그 KBS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9명 중에서 3명은 뭐 대통령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뭐 3명은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여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여당이나 대통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성 속에서 선발되는 사장은 대통령이나 여당의 자유를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디든 선발하는 방식을 바꿔서
네.
권력이 아예 개입을 차단시키는 그런 묘수를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정권을 바꿔야 됩니다. 진짜 이번 우리 국민들 다음에 정권 안 바꾸면요. 진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저는 불가피한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어야만이 모든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그 첫 단추를 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가 제주도에 갑니다. 이 방송은 녹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녹음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네.
예.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전날인 12월 16일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용민 국장이 올해 이 키워드 중에 세월호를 이제 빠뜨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세월호는 단지 뭐랄까 이 정권의 적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기득권자들의 적폐가 그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기 때문에
예.
세월호를 빠뜨리고서는 이제 올해를 2014년을 얘기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물론 철저하게 세월호 참사를 야기했던 그 책임자들의 책임을 특정인에게 돌려서 은폐시키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보다는 오히려 십상시의 권력 전형이 2014년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듭니다.
어찌 보면은 세월호 사건도 이 십상시와 무관하지 않죠.
아, 왜요?
그 시스템이 붕괴됐기 때문이죠.
아, 그렇습니다. 갑자기 왜요? 하니까 답을 얘기 못하네. 시스템 붕괴 정답입니다.
제가 그 세월호 수습할 시간에 정윤회 만났다 이 얘기할 줄 아셨습니까?
야, 드디어 김용민 보내는구나. 생각했는데 바로 시스템이 붕괴 정답이 확 나와버리네. 예,
시스템이 바로 바뀌었다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권한에 맞게 책임도 부여되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이거 구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권한은 따로 책임은 따로 이 구조 아닙니까?
그렇죠. 비선이 무서운 게 바로 그거죠.
네.
이제 책임을 지지 않는 그리고 그 권한이 합법적으로 주지 않는 인간들이 사실상의 권한을 휘두르는 것이 바로 비선이거든요.
예.
그게 바로 내시들 아닙니까?
예.
왜 올해가 십상시의 비선 실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느냐면은 사실 이제 나중에 드러난 사실입니다만은 바로 올해 1월 달부터 그 전에 있었던 작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 말에 있었던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설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그 공직기강 비서관실의 정윤회 관련 문건이 네. 작성되는 시기가 바로 올해 초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게 1월 달인가요? 무시되고 그리고 그것을 조사했던 박관천은 경찰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걸 지휘했던 공직기강 비서관인 조응천인가요? 이 인간은 잘라버리고 무슨 다른 길을 걷기로 했다. 이 지랄을 하면서 이런 진짜 후안무치한 새끼들이야 진짜. 네. 무슨 다른 길을 걷기로 해. 그 저기 정윤의 십상시 그 문건 작성했으니까 그냥 무마시키기 위해서 참다. 조사하라 해놓고 조사한 보고서를 쓴 놈을 갖다 잘라버리는 진짜 조응천도 속으로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시켜놓고 싶은데 보고를 했더니 박근혜 이외에는 절대로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이니까 니들이 죽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네.
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올해 말의 그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도 그야말로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비선실체의 국정농단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을 때 그것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무리한 뭐 그런 흔적이 너무나 영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는 그야말로 1월부터 12월까지 오로지 십상시 열 뭐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가 아니라 근혜 공주와 열 난장이들의 비선실체 국정농단이 2014년을 주름잡은 한 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정윤혜 씨 무죄 그리고 박지만 밑에 있던 박관천이 몽땅 다 뒤집어 쓰는 그런 흐름 일단락 되는 것 같습니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그게 일단락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일단락 시키려고 노력했죠.
검찰의 그 발표가 예.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진짜 자기 눈을 가리고 안 보인다고 얘기하는 인간 장기인가 까투리인가 애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아무도 안 믿어요. 아니 그거를 박관천이 혼자서 다 했다는 게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다른 정권도 아니고 노무현 정권 때 그랬다면 이해가 가. 워낙 뭐 우회가 무시당하던 그런 시절이니까.
예.
아니, 지금 박근혜 말 한번 잘못하면 그야말로 국장, 과장 이름까지 수첩에 적어가지고 얘들 자르세요 하는 이런 판에.
네.
아니, 밑에 있는 쫄따구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지들이 다 했어? 그 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나가는 진짜 어린아이를 잡고 물어도 말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애들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밖에 없는.
네.
자기 눈만 가리고 야 이거 안 보여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게 바로 박근혜 정권의 실상인 겁니다.
예.
아니, 오죽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을 만드는데 공신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십상시하고 관계가 없어가지고 발탁되지 못한 사람들 하나같이 지금 박근혜 씹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또 보니까 무슨
김광두인가
난 그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예.
하여튼 박근혜 뭐 개판이라고 저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아이고, 그걸 모르고 그러면 네가 거기 가가지고 무슨 뭐 박근혜 정책을 도와준다고 나발을 풀었냐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탭을 줄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짝이 없는 인간들이죠. 그걸 믿고 아이고 하긴 그걸 믿고 찍은 인간들도 있으니까 뭐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참.
네. 자, 그 이사장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 비선실세 국정농단 뭐 지금 어쨌든 덮어뒀습니다.
예, 새해에도 예. 변함없이 화두가 될 겁니다. 이제 지금이 사실상 박근혜 정권의 절정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집권 2년 차가 가장 끝발이 셉니다. 그리고 3년 차 중반부터 이제 힘이 꺾이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저는 뭐 2015년 상반기가 박근혜 정권이 최후의 발악을 할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통합진보당 전 당원에 대해서 뭐 무슨 국가보안법 운운하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통합진보당의 그야말로 과거 발이라도 한번 그걸 쳐놨던 사람들은 전부 국회의원도 못하게 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뭐 만든다고 나발을 불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년 초에 박근혜 정권의 최후의 발악의 이 한 갈래들이라고 봅니다. 어쩌면은 미디어 통제와 국민 TV에 대한 공세도 내년 초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뭐 그래봤자 얘기야. 뭐 아무리 잡아가봐라. 아무 소용없다.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걔들이 그런 걸 압니까? 뭐 저만 잡아넣으면은 김용민만 집어넣으면은 뭐 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여하튼
여기는요. 네. 서영석 따위가 김용민 따위가 뭐 없어진다는들 한망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예. 진짜로 사람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노지민은 좀 그렇다. 서영석 김용민 잡아가면 그래도 뭐 상관이 없는데. 예.
아니
뭐 아니, 농담이고요.
농담으로 하는 얘기겠죠. 근데
우리 저 TV 그, 라디오국에
그런 얘기가 예. 전혀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거는 예. 만약에 이제. 뉴스K의 1년차 PD들까지 잡아가는 그런 사태가 온다면은
예.
그야말로 국민TV를 붕괴시키기 위한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까지.
그런데 이 세상이 뭐 우리가 벌써 이렇게 위기를 짐작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뭐 이게 좀
아니. 그런데 이제 아니 우리야 뭐 거기에 대처할 방법도 없고 그냥 예. 굳건하게 우리 길을 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렇죠. 예, 예.
어 그러나 이제 이 정권이 힘을 발하고 있는 시기, 예, 그것의 마지막이 내년 상반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딱 중반기를 돌아선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선거도 없는 해입니다.
예.
그래서 내년 초가 아마 진보 세력의 진보 계획 세력에 대한 최대의 압박을 가겠다.
이미 뭐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으로 해서 그 밑바탕을 깔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얘기하는 최후의 발악을 할 시기다 이제 이렇게 보고요.
예.
자 그렇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상반기만 지나가는 순간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심하게 스프링을 누르면요, 그것이 이 반동으로 튀었을 때 그 위력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박근혜 정권의 내리막길은 비참하리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십상시의 난, 십상시 국정농단도
예.
올해 하반기에는 엄청난 이슈로 재점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제가 그 비슷한 이야기를 MB 정권 중반기에 얘기했거든요.
안 그렇더라고.
아니 뭐 MB는 그 뒤로 우승거리가 됐던 건 사실이지만 정권이 또 재창출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이제 그때는 박근혜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카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했던 거죠.
예.
어 박근혜 정권의 후반기에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객관적으로 볼 때 반기문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반기문이 또 사실 어디 정권 출신입니까? 노무현 정권 아닙니까?
예.
그런 출신을 자기 후보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물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웃기는 얘기 하지 말라라고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만큼. 차기 정권 청취율과 관련해서 취약한 데가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경우가 다를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명박은 행복했죠.
예. 어쨌든 뭐 이번 그 흐름, 그러니까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공안정국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진짜 구태의연한 해법 아닙니까?
구태의연한 해법이죠.
예.
공안정국으로 돌파 안 됩니다.
이게 그 뭐 그 발상이 김기춘 씨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김기춘 머리에서 나왔다고 보통 얘기를 하죠. 원래 공안 전문가니까.
예.
근데
그 어떻게 그 사법기관을 압박하는지 그 방법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뭐 그거야 이제 자기가. 그 검사 출신이고 김기춘 검사 출신일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권력에 빌붙어 먹은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검찰에게 어떻게 공간을 치고 협박을 하고 어떻게 당근을 주면은 말을 잘 듣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겪은 바이니까
예.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김기춘의 그런 위세는 결국은 이 정권을 뒷받침하고 떠받들고 있는. 우리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다른 무엇보다도 무대포로 조져대는 박근혜의 그 무식한 통치 이런 것들도 사람들에게 많이 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야, 이 박근혜 비 건드렸다가는 그냥 꼬질 듯 나간다. 심지어는 검찰총장도 바람 피웠다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완전히 작살을 내버리는 인간을 갖다 조져버리는 야, 저런 일 나도 당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이제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그 배경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이사장님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 내년 상반기까지만 이렇게 그 힘이 먹힌다는 거 아닙니까? 권력의 네. 힘이 네. 권력의 겁박이 네. 통한다는 건데 뭐 시기적으로 2015년 7월 1일과 동시에 말빨이 안 먹힌다 이렇게 볼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내년 상반기 즉 1, 2, 3월 지나면 슬슬 힘이 빠지기 시작하겠죠.
왜 그럴까요? 그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힘 빼기로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사람의 시각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예.
아, 이제 갈 참이야? 예.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겁을 안 내는 거죠.
네.
물론 뭐 그렇다 해서 이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래서 아마 무식한 인사 엄청나게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명박도 그렇게 힘이 안 빠졌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저는 뭐 그 박근혜가 워낙 그 저기 엉뚱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 몰락도 비참하리라고 보긴 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이들은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언론들, 수구 언론들 그리고 종편들 무엇보다도 KBS, MBC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박근혜 정권의 몰락을 조금 늦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빤합니다. 그래서 민심의 이탈 속도와 그것을 막으려는 언론 권력, 자본 권력의 그 힘
예.
이런 사이의 갈등이 어디가 우세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속도를 정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뭐 어찌됐건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정권의 힘이 빠지리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정권이 힘이 빠지는 거는 단순히 시기만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은 차기 주자가 나타나서 다음에는 저 사람이 되겠네 하면서 어떤 힘의 균형이 그쪽으로 쏠린다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이 정권을 재창설을 할 수 있는 차기 주자가 있다면은 이제 글로 오히려 그쪽으로 힘이 쏠리죠.
뭐 이를테면 뭐 김무성이라든지.
그렇죠.
뭐 김문수. 예.
가령 뭐 이명박 정권 하반기에는 힘이 박근혜 얘기로 쏠렸던 것처럼
예.
박근혜 정권 하반기에는 유력한 차기 주자로 힘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네.
김무성이든 뭐 김문수든 누구든 정몽준이든 이미 지금 저 반대 지정에 있는 뭐 문재인이나 박원순이나 안철수에 비해서 한수 아래라는 것은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한수 아래라는 것은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박근혜 정권의 내부의 동력이 차기 주자로 쏠리는 그런 현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오히려 야당 쪽으로 힘의 추가 쏠림으로써 박근혜 정권의 급속한 몰락을 재촉하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리고 아까 특정한 뭐 사건 계기도 없이 시기가 그렇게 됐다는 것만으로 몰락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드러났던 모든 것들 중에서 단 한 건도 해결된 상태에서 뭔가 개선된 상태에서 넘어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힘으로 누르고 넘어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십상시 즉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 이 문제가 아마 내년 하반기에 또다시 불거지지 않겠느냐. 몰라요. 모르죠. 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실제로 잘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다. 없어진다 하면은 이제 다르겠습니다만은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과 같은 통치 스타일로는 결국은 비선 실세를 양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다. 꽤 쉽게 얘기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감히 가서 뭔가 바른 소리를 할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지금 박근혜 정권에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권력 안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바깥에서 그냥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 예, 이상 돈 교수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렇죠. 예,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박근혜 앞에 가가지고 입도 뻥긋 못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은 문고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지금 각하 심기가 어떠시냐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인사마저도 그들이 전행하는 야 이번에 저기 그 경찰 인사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내시한테 가가지고 황관한테 가서 이거 어때 이렇게 예. 물어보다 보면은 예. 이제 그게 숟가락 되면은 거꾸로
예
뽑아
예.
그리고 또 로비도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꼴사를 보니까 이거 예. 뭐 저기 황관한테 가서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있거든요.
예.
몰립니다.
예.
정보도 가지고 있고.
예.
자 그러다 보면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이런 구조거든요.
예.
그런 구조를 박근혜 대통령이 혁파를 한다면은, 아, 물론 이제 다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스타일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비선 실세에 이름이 거론되고 누가 진정한 실세냐 이런 것들이 온이되는 단계가 이미 그 레임덕에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씨 진짜 실세라면은 감춰주기 급급하지 그렇게 이름이 여기저기
이게 이제
시중에 그렇죠. 들춰지는 거는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튀어나왔죠. 그런데
예.
아직 권력의 그 수설이 살아있으니까
네.
검찰을 이용해서 또 다시 물밑으로 두더지 머리를 갖다가 그냥 한 대 쳐가지고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 두더지가
예.
한 대 쳤다고 해서 안 나옵니까? 다른 데 또 삐져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 구조 바꾸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예. 없습니다.
아 이제는 그 결국에는 정윤회 씨. 그러니까 실세로 인정받은 거 아닙니까? 사실 비선 실세 논란이 나오면은 그 지목된 당사자는 찌그러지는 게 이 보편적인 건데 아 이거는 정윤회 씨가 기가 살게 됐어요.
아 검찰 저기 나올 때 얘기하는 거 보세요.
불장난 웃는다고 말이죠.
이제 네. 나 씹었던 놈들 너 다 죽었어.
네.
사실 그런 얘기거든요.
네.
말을 그렇게 안 했다고 해서 그 사인을 모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이제 그 중간에 정윤회를 좀 건드렸던 인간들은 전부 다 발발 끌겠지. 예. 야, 저 새끼가 불장난이라고 얘기했어. 이제 우리 다 죽이겠다는 얘기구나.
예.
그런 이제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한 배경에는 대통령의 자신에 대한 신임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 그 뭐 총무비서관 사실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회 멤버로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그게 하여튼 뭐 총무비서관 무슨 제2부속실장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걔들은 내 신부로군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 무슨 내 말 내가 시키는 거 왜 다른 일 안 한다고 그렇게 확실하게 신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걔들이라고 했나요? 얘들이라고 했나요?
얘들을 몰라 뭐 얘들이나 걔들이나 뭐 얘나 걔나 그게 그거죠.
걔들은 진돗개인가?
자 그러면은 그쪽에 만약 로비를 했던 사람들이 있다면은 야 내가 줄 제대로 잡았구나 그걸 생각할 것 아닙니까?
예.
야 이번에 뭐 십상시에 뭐 비선 실세 국정 농단 해가지고 야 이거 다 들통 나가지고 이제 작살 나는 거 아닌가 그걸 엄청 냈었는데
예.
야 진짜 이거는 아주 동아줄도 제대로 된 동아줄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한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그런 거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따위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자격이 없는 대통령이에요.
이런 상황을 본 김기춘 비서실장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아니, 나는 김기춘이 이게 말하자면 7인의 원로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김용환 씨는 좀 압니다.
예.
김용환은 지나가다가 날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예.
내가 옛날 그 신민주공화당 출입할 때
예.
그때 정책위장을 김용환 씨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저기 어디 유엔 빌리지
예.
예, 그 김용환 씨 댁이 있었는데 유엔 빌리지 거기도 입구부터 그냥 쫙 지킵니다.
예.
그 들어가서 보면은 언덕배기에 그냥 정원이 있고 거기서 보면 한강이 보이는 아주 끝내주는 곳에 이제 김용환 의장 그 당시 정책위장이 저 살고 있어서 거기 뭐 초청받아가지고 몇 번 놀러도 가고 했기 때문에 이제 김용환 의장은 조금 아는데
예.
이런 식의 7인의 멤버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은 박근혜 저 박정희에게 보원을 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고 그리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느냐.
예.
그 의도가 잘못되었던 간에 그 의도의 방향이 뭐 자기들은 맞다고 생각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기춘의 행적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그게 아니구나. 이 인간들도 결국은 대통령 비서실장도 그게 무슨 배설이고 권력이라고 그 자리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발버둥 치는 한심한 군상에 지나지 않구나. 나이 70 먹으면 뭐하나. 진짜 그 연배에 맞는 그런 귀향과 품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나머지 7인에도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그 7인회가 그 원로들 노땅들 7인회가 아니라 그 박지만 측근의 7인회.
아, 그러니까 그 용어도 보세요. 참 진짜 장면 센스도 보면 진짜 아이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사장님. 네. 이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그 지금 올 한 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 새정치연합 창당 준비를 하던 안철수 의원 이렇게 야권의 간판 주자는 또 그렇게 이제 2014년에 막이 올라감과 동시에 이렇게 두각을 드러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2월에 합당 선언을 했죠. 창당을 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뭐 무승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7.30 재보선에서 완패하면서 두 사람 모두 물러났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원내대표가 된 박영선 의원이 사실상 당대표까지 다 겸임을 했는데 세월호 협상 과정에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결국 그 자신도 원내대표직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고요.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는 뭐 그보다 앞서서 먼저 물러났죠. 문희상 의원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이제 2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를 보여준 아주 돋보이는 한 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당이 단추를 잘못 낀 것은 사실은 김한길 의원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 그 대선 국면을 주도했던 뭐 주도한 것도 아니죠. 사실 알고 보면은 문재인 의원 으로 상징되는 이른바 친노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야말로 당원인 대의원들만 투표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김한길이가 당대표의 한을 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실은 야당의 단추를 저는 잘못 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김한길 체제의 당시 민주통합당이었나? 민주통합당이었나? 민주당은 과거 전두환 시절의 민한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전 정말 분노스러워요. 김한길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물론 박근혜에 대한 두려움 뭐 정치를 잘 아니까 뭐 그런 것은 존재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당 대표라는 것은 사실 그런 어려움과 위협 협박 공갈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기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는 거죠. 야당이 갖고 있는 힘이 뭐가 있습니까? 검찰을 갖고 있습니까? 경찰을 갖고 있습니까? 국정원을 갖고 있습니까? 결국은 바른 길밖에 없는데요. 김한길 의원은 바른 길은 커녕 오히려 박근혜 정권에게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야권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줬죠. 그 잘못된 단추를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거의 2년간 야권은 지리밀렬 상태에서 계속 헤맸던 겁니다. 사실 안철수 의원이 부각됐던 것도요. 결국은 그 김한길 체제 민주당이 개판 5분 전이 아니었다면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근노갑 의원이 이제 들어와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다고는 하는데요. 김한길 체제가 워낙 불신을 받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야책이 들어가면은 내가 이 당을 장악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뭐 네.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다고 봅니다. 만약에 강력한 당권 주자가 존재를 하고 국민들이 신뢰를 받고 있다면은 안철수 의원 절대 안 들어왔을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자기 입지 설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안철수 의원 역시 정치에 쓰는 초짜이고 그리고 참 많은 실망을 줬어요. 정치를 처음 한다고 해서 정치를 제대로 못한다는 그 공식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실
확률은 높죠.
확률은 매우 높죠. 예. 그러나 과거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의원 그다음에 이해찬 의원 이상수 의원 이런 의원들이 과거 초선 의원 때 했던 일들을 제가 옆에서 바로 지켜봤는데요. 그때 당시 전현명 기자로서 그거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그리고 자기 사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똑바른 정신을 갖고 있으면 사실은 정치를 오래 안 했다고 해서 그렇게 실망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철수 의원에게 큰 실망을 한 거죠. 야, 저 사람이 저렇다면 진짜 깜이 안 돼서 저런 것 아니냐 그런 생각마저 들게 만들었는데요. 여하튼 안철수 의원은 김한길의 실점 김한길에 대한 야권 민심의 이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당대당 통합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동대표에 취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건 안철수 의원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기회를 제대로 몸살이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당대회를 위해서 중간에 뭐 참 진짜 그런 난 뭐 현장을 떠난 지가 그 10년 가까이 이제 됐죠.
네.
2014년이니까 2003년 4년 이후에는 뭐 현장에 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뭐 여기 정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좀 알지만은 박영선 의원도 그냥 한 달이 건너서 그렇구나 해가지고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지난번에 하는 행태를 보니까 정말 실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인은 진짜 중요한 임무를 주고 그 임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된다. 아,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일부 시원찮은 의원들은 괜히 앞서 나가가지고 저기 공격을 받으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니까 빅3들은 뭐 출마하지 말아라. 사실상 빅3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는 문재인 출마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나머지에 대해서야 뭐 출마든 말든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이제 그따위 얘기는 전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이 무슨 뭐 야권에 무슨 뭐 대들보인지 아닌지는 써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해가지고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바꿔야죠.
네.
아니, 왜 그런지를 모르겠어요. 그 문재인을 싫어한다면 오히려 저기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해봐야지. 아니, 그 사람들이 그 문재인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그 면면들 보니까
네.
문재인을 이뻐해서 문재인을 진정으로 걱정해가지고, 저기, 빅3 출마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행여나 잘할까봐.
그러니까. 네,
행여나 잘할까봐.
행여나 잘할까봐, 진짜. 아이고, 참, 사람들. 아니,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희 당권을 문재인 의원이 쥐어서 이런 시원찮은 인간들은 다음에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좀 탈락되는 그런 쾌구도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당대표가 되면? 예전에 그 김한길 그 대표도 상당히 선명한 그 노선이었던 인물이었고요. 박영선 대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그렇게.
그래서 나는 진짜 업무론적 시각마저 들더라니까요.
이제 뭔가 약점을 잡고.
그거는 좀,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업무론이고, 진짜로, 야권의 대표가 돼서, 박근혜 정권이 맞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진실로 알게 되면은, 박근혜는 밉지만은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심지어는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아니, 김한길도 그렇고, 박영선도 그렇고, 뭐 그 이전의 행태들을 보면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박근혜만 만나고 나면은 완전히 그냥 마탱에 가가지고 어디 뭐 저기 최면술에 당한 사람처럼 바뀌는 걸 보고 야 이거 진짜 나는 모르는 예. 그 무언가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그 엄청난 게 존재를 해서 아 그 진실을 얘기하면은 박근혜가 밉더라도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게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업무론적 생각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 뭐 약점이 잡혀가지고 야 너 내 협조 안 하면 다 까버릴 거야 이런 공갈 협박으로 그렇지 아, 그렇다면은 진짜 우리가 이 삶을 사는 이유의 상당수를 상실하는 거죠. 그렇게까지 인간들이 막장을 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뭐 협박 공갈을 받는다고 해서 뭐 죽겠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옛날 박정희 때처럼 그냥 현역 의원들 갖다가 그냥 물고문을 하겠습니까?
네.
현직 공화당 그 재정위원장을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콧대를 다 뽑겠습니까? 그러는 안 하잖아요. 최소한 뭐 끽 해봤자 뭐 바람 폈다 뭐 애가 있다 이따위 소리나 하고 자빠진 것 아닙니까?
예.
아 금달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간은 저는 먹히지 않다고 봅니다.
전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 여당의 어떤 횡포 독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앞장서서 이런 여권에서 마타도어 공세를 펼칠 때 적극적으로 쉴드를 쳐주는 이런 문화가 한번 형성되면 어떨까? 아, 뭐 정말 반사회적인 그런 범죄다라고 판단했을 때 도저히 용납할 여지가 없다. 범법이다라고 했을 때는 경우가 다르겠지만
근데 이 동네 분위기가
예.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다들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 아니 뭐 좋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뭐 같이 이렇게 짐을 져줄 마음이 없다면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꼬꾸라진, 나자빠진 이런 야권의 인사들 명예 회복시켜주는 일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민TV가 힘을 키워서
예.
그런 식의 여권의 마타도에 이제 꼬꾸라진 사람들 저는 내년에는 최동욱 인터뷰를 꼭 한번 성사시켰으면 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억울한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주는 그래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을 다른 데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 곽동수 교수라고 있습니다.
네.
아, 뭐 IT 전문가면서 또 경제 전문가이기도 한데 종편 이런 데 나와가지고 바른말 많이 하던 그런 분인데 이 양반이 어느 날 무슨 뭐 사기죄?
네.
뭐 이런 걸로 송사에 휘말렸어요.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아무 잘못도 없는 것도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김남훈 씨한테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그 자신과 관련해서 그런 마타도어가 이제 막 번질 때, 퍼질 때, 그 당시에 동아일보도 보도했었거든요. 놀라운 그 현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하고 함께 방송에 나왔던 보수 쪽 입장에 섰던 연사들이 전화를 해서 식사라도 함께 하자. 어려운 시기를 만났는데 힘내라. 이렇게 격려를 했는데.
그래요.
이 진보 쪽 인사들은 아무도 연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 나도 진보적 인사인데 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곽동수 교수를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네. 자기하고 가깝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제 대선 직전에 종편 몇 군데에서 곽동수 교수하고 한두 번 나간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 난 이제 알았지.
예. 뭐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아이고 알았으면 전화통 했을 건데 네. 참. 아,
그 내용도 모르셨군요.
네. 아니 난 그 자체를 몰랐죠.
그 자체를 모르셨군요. 네. 그런 상황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참 이 동네 보면은 의리 없어.
의리가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 뭐 쉴드 쳐주는 게 더 어색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일보를 보면 말이죠. 이른바 우파 인사들이 무리를 일으켜서 쫓겨나잖아요. 나중에 종편이든 지면이든 명예 회복을 시켜줍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때 이제 과거에 예, 당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그런 분들 그러다가 뭐 어떤 계기로 물러나거나 혹은 좀 기세가 한풀 꺾여 있는 이런 분들 그냥 외면합니다. 굿바이 거의 이래요. 본척만척한다는 거죠. 근데 새누리당은 꼬박꼬박 상임고문 그 직함을 준단 말이죠. 그 차이가 상당하단 말이죠.
결국은 이제 보상 시스템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우리 사회의 진보 개혁 세력들은 보상 시스템을 완비할 만큼 큰 기득권을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결국 김대중 노무현 10년이 이제 유일하게 그 시기였는데요. 그 시기는 너무 짧았죠. 그에 반해서 그 반대편에서 있는 기득권 세력들은 보상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명예회복과 관련된 그 보수신문들 혹은 수구신문들의 그런 배려들 이것도 일종의 보상 시스템 가운데 하나거든요. 아주 훈련이 되어 있고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거 이명박 시대에 어떤 얘기를 잠깐 들었었는데요. 그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다가 무슨 비리에 연루돼 가지고 잘린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나중에 배려를 해 주가지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뭔가 뭘 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줬다. 그래서 내가 그 기사 쓰라고 할까 하다가 야, 그 대충 아는 사람이라서 아니 뭐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넘어왔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느냐. 보상 시스템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보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정당한 싸움이나 혹은 수구 세력들의 마타도어 때문에 억울하게 진실과는 무관하게 퇴장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다시 명예회복을 시켜주고 그를 통해서 야 바른말을 해도 결코 맨날 3대 내도록 굶진 않는구나 이런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국민TV에는 할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성장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대거 프리랜서 시장으로 나왔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그 프리랜서 인사들을 국민라디오에서 대거 좀 기용을 하시죠.
예.
이정희 대표를 한번 섭외를 하는 것도 한번
당분간 좀 쉬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많은
지쳐 있어요. 아, 이거 보십시오. 그 지금 대선 토론 이후로
네.
이정희 대표 핫한 시기를 지내오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네.
아니 그 이전이죠. 총선 직후부터. 아 총선 때부터.
하여튼 좀 쉬었다가 예. 하여튼 국민라디오나 국민TV에서 뭔가 좀 섭외를 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참 이게 뭐 뭐랄까요. 이러다 보니까 저기 한화갑시가 저쪽 간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한광옥 씨도. 안 그런가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아야 그렇다고 해서.
아니 예를 들어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당에서 한화갑 챙겨줬으면 한화갑이 저 박근혜 쪽으로 갔겠어요?
뭐 그런 면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물론 그 한화갑 씨의 선택이 옳았다는 건 절대 아니죠. 최악의 선택을 한 건데.
이제 이런 거죠. 뭐 이상돈이나 김종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똑같겠죠. 자 나라도 들어가가지고 뭔가 좀 저기 붙잡지 않으면은 진짜로 그 최악의 정권으로 후퇴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뭐 산신성인의 자세로 들어갔다. 좋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건데.
아, 들어가자마자 흑살이 껍데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이, 그것도 어디 비비더라도 기댈 언덕을 보고 비벼야죠.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치욕적입니다.
한화갑 대표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셨었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아우, 다른 건 몰라도. 아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휴, 그래서 뭐, 그 하나, 저기 대표님, 어디 살림살이가 피셨습니까?
근데 뭐, 대선 직후에 무슨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인가 무혐의인가 그렇게 결론이 났었어요. 혹시 그것 때문은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예. 그게 아니겠죠. 그래도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뭐, 자기 변명이라면은 야, 이 정권에 그래도 호남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들어가 있어야 그 정도로 완전 박대는 안 받지. 그런 생각 혹은 야, 이런 막장 정권에 나 같은 소금이라도 있어야 그래도 완전히 막가지는 않지. 뭐 그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교성 가능한 곳에 가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야죠. 결국 뭐 김강두지 뭔지 하는 그 사람이나 이상동 교수나 이런 사람들 다 마찬가지죠. 특히 김종인도 마찬가지고 어디 비빌 때를 비벼야지. 박근혜한테.
이제 그 2015년 야당 중대한 어떤 변화를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2월에 거의 뭐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게 기정사실이 돼버렸어요. 예.
뭐 문재인 의원이 만약 된다면은 이제 도전이죠.
어마어마한 시험대 위에 오르는 것이고요.
오르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차기 대권 주자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퇴장할 것인지가 결정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탈당을 하고 이제 신당의 주도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참.
뭐랄까요? 이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조경태, 황종 이런 인간들이 그냥 틈만 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결의 움직임이란 말이죠. 내가 봤을 때 황종, 조경태 절대 안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이 이제 이명박과의 대결 이후 대패한 이후에 그랬던 노선들을 보면은 상당히 그 진보적인 노선을 많이 그렸죠.
예.
그래서 이전 그 저기 지금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은 너무나 보수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뜻을 펼치기 어렵다. 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어 보자. 그런 식으로 한다면야 뭐 그 선택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많이 있어요. 정동 의원은 우선은 자기 자신이 처한 위치가 비록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는 뭐 비주류의 길을 뭐 걸어 왔습니다만은 사실 약자의 입장은 전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이 당권을 쥐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직함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지원도 안 해주고 맨날 천밥 대접이나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동력은 절대 비주류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부에서 고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기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것하고
예.
새정치 민주당 내부에서 내부를 계획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하고 어디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부 계획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뛰어나갈 생각을 할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문재인 의원도 생각 잘 해야 됩니다. 정동영 의원 같은 사람 끌어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당을 계획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시민들이 지지해주는 정당을 함께 만들어가면은 저는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고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정동영 의원이 나가면은 진보정당을 위해서 나간다고 본인은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겠지만은 또 다른 호남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게 지금 진보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곰곰이 따져보면요. 다 과거의 NL, PD 그 계열 속에서 면면한 민주노동당 그 역사 속에서 잔뼈가고 굵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통합진보당도 일종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유시민을 영입해가지고 한번 재미 보려다가 네. 그 들통나는 바람에 결국은 분란이 일어나고 결국 정의당 분단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진보정치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 속에서 과연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선의로 나온다선 치더라도 정동영을 중심으로 진보정당을 구축한다? 어린 반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개혁적 아이콘을 이제 쥐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정동영 고문이 이끄는 신당도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한길 뭐 이런 분이 당대표가 되는 와중에 정동영 전 의원 상임 고문이 이런 퇴행적 보수적 야당으로는 앞길 예측 못한다 이러면서 따로 나간다면 모를까 지금 저쪽도 상대적으로 이제 반보수 노선의 그런 지도부가 형성이 된다면은 정동영 고문의 입지도 그렇게 넓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건 아닐까요 혹시 문재인 정동영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당대표가 된다고 치죠. 이분들이 나중에 총선 대선 앞두고 이렇게 뭔가 뜻을 모은다든지 뭐 야권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연대 양축으로서 지분을 나눌 가능성은 없는지
그게 이제 만약 정동영 신당이 생긴다면 가장 베스트의 상황이죠.
예.
지금 진보정치 세력은 그야말로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과거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심상정 노회찬 그리고 이정희 사실상 이렇게 대중적인 약발은 다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정동영이라는 보수 정치인 그러나 그동안 진보적인 길을 걸어왔던 사람들 영입을 해서 진보정당의 새로운 지도자로 옹립한다.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만 되면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진보정당이 나중에 문재인이 이끄는 보수 야당과 힘을 합쳐서 야권 단일화도 하고 뭐 그렇게 간다면은 좋은 길이 되겠죠. 근데 참 어려운 길입니다. 우선 진보정당에 있는 사람들 뭐 잘 아시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대통령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당 대표급 당 대표급 인사들입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정동영 그야말로 진보 정치에서는 족보도 없는 정동영을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생각하면 참 고난의 길이죠. 뭐 게다가 다른 무엇보다도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라는 그 때문에 혹시라도 전북의 지역적인 색채가 들어간다면은 결국은 호남을 분열시킨다는 그런 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겁니다. 이런 어려운 길을 왜 선택할까? 내부에서 고치는 것이 제일 낫지. 문재인과 대결하고 문재인과 대결 후에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한다면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렵는가? 한 생각이 아쉬움이 듭니다.
네, 2014년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2015년을 또 전망해보기도 했고요. 서영석 이사장님과 함께하는 스튜디오에서의 정치 토크는 예, 2014년
올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4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네, 지금 배 상황입니다. 나 살고 싶어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밝혀주십시오.
약속을 지켜라.
엄청난 불장난을 누가 했는지.
죄송합니다.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
하지만 2015년 을미년 새해 다시 희망을 써야 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송구영신 프로그램 2015 해맞이 대축제 특별 생방송
국민라디오는 12월 31일과 1월 1일 스튜디오를 강원도 강릉 주문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과 그 앞바다로 옮겨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합니다.
12월 31일 밤 10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공개 방송이 해돋이가 이뤄지는 1월 1일 아침 7시 주문진 바닷가에서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생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15년도 국민 라디오는 여전히 여러분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뜨겁게 달려갈 거야.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